자, 소일문답, 팔문답, 구문답 제가 질문 읽고요. 함께 대답 읽겠습니다. 팔문답,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십니다. 소일문답, 구문답,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선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고 그 작정이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느냐.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통해 드러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와 섭리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이것이 마친 후에는 이제 섭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를 이해할 때에도 하나님의 그 속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창조든지 섭리든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나눴죠. 그러니까 우리 공유하시는 성품이 있고 또 비공유하시는 성품이 있는데 비공유하시는 성품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 공유하시는 성품은 그 안에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이 모든 것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도 선한 창조였고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을 따라 또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권능과 권능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도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섭리의 목적도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해 가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창조함을 받고 그 섭리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완전히 공허와 혼돈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사실 이게 좀 심한 얘기지만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들과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의자가 망가지면 의자가 망가졌으면 더 이상 앉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쓰든지 쓰레기통으로 가든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아궁이로 가든지 태우든지 그러니까 나무 의자의 경우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가는 그 원리가 있듯이 사실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라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구원은 이 목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다시 새롭게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창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제한을 경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한을 경험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간이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공간이나 시간조차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공간과 시간도 만들어졌죠. 그게 역사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창조 속으로 들어오는데 원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초월하시는 분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두시겠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낮아지심을 그걸 이제 고백한다고요, 솔로몬이. 사람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두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것. 이제 그걸 보면서 이 온 우주 만물도 주를 용납지 못하는데 온 우주 만물이 아무리 무한하고 아무리 커도 그 안에 자기 영광을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공간 시간적인 개념을 다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는 창조를 통해 제한을 경험하신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더 나아가면 성육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그 안에 자기 신성을 두고 살아가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을 볼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어떤 예수님을 볼 거예요? 사람의 육체로 입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우리와 같은 영화에 이르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 구원이 내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그 몸으로 살아가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일까요? 뭐 이거는 저희가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거라는 걸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창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의 내용은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지만 전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다 알려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는 하나님이 구원주도 되시지만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창조기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출애굽기에 가서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나 그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세오경은 누가 썼죠? 예, 모세가 썼죠. 근데 모세가 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때는 출애굽 구원이 이루어졌던 때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출애굽 구원을 인도하여 낸 첫 번째 예언약의 중보자였고 그렇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누가 두 번째 중보자인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모세의 그 당시의 역할이나 책임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지금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오경이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알려줄 때 거기도 두 가지로 알려줘요.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걸 같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원에 그 피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임할 그 참 구원의 복음의 예표와 그림자 같은 사건이었지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가 섬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너희의 구원주가 되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너희는 참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올바로 알고 믿음으로 섬겨라. 이제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구원에 두는데 잘못된 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데 그것이 내용이기는 하지만 목적은 하나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를 잃어버리면 구원도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올바로 알고 관계 맺고 교제 나누고 구원을 누리며 확인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도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을 구원주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확인해가는 것도 예배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뭐 성경 지식이 많고 구원의 복음을 다 알고 뭐 얘기를 해도 뭐예요 그 모든 지식을 다 안다 그래도 예배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교제로 가야 되고 그 예배를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항상 개인적인 예배의 삶도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바치라 그리고 그 산제사로 바치는 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인데 그게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개인적인 삶도 다 예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이제 회복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맺는 이 모든 관계와 교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에베소서 우리 배우잖아요. 그 에베소서를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현실을 알려주세요. 우리 부르심. 너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4장부터 6장 우리 계속 요새 보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알려주시는데 재밌는 거는 그 합당한 삶을 알려주실 때 사도 바울이 우리 말에 대해서 우리 생각에 대해서 우리 뜻에 대해서 다 다루세요. 일일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다루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관계를 다루세요. 요새 에베소서에서 우리 관계 배우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이 사회에서의 관계,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다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이제 예전에 어둠이 있었고 혼돈이 있었고 공허가 있던 삶에서 질서가 잡히고 빛이 비추어지고 이제 채워지는 삶으로 어떻게 회복되어 바뀌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것. 이제 그것도 우리의 이제 예배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새창조 질서가 이제 우리 안에 잡혀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성경이 얘기할 때는 공동체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한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의 삶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실 때 에디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 덕을 세우다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Edifice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우리가 돌이래요, 돌. 그러니까 서로 돌을 세워주는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무슨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초석이 계시대요. Foundation.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도 되시는 자기 위에 자기의 그 희생 우리 죄의 짐을 지고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돌들을 자기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돌들이 다 똑같이 생기질 않았어요. 다 그냥 어떤 돌은 조그맣고 모나고 어떤 돌은 좀 둥글둥글한데 근데 다 그것을 하나하나씩 예수님이 세우시면서 뭘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성전. 왜? 그 안에 누가 거하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뭐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 그거예요. 우리도 예배의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주일 예배 잠깐 와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가 아니라 edifying fellowship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교제. 그래서 내 형제 자매들을 나 위에 세워주고 내가 그들 위에 세워서 한 성전을 이루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가는 것. 그 예배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같은 산돌로 부르셨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돌의 역할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고 다른 돌들을 내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나는 이렇게 생긴 돌들만 원해. 내가 세우길 원하는 돌들은 다 요만한 이렇게 생긴 돌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세워져요. 다 이런 돌들도 모난 돌들도 뾰족한 돌들도 세우는데 거기에 맞는 돌들이 또 있어서 같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끝까지의 교제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고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용서하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잖아요.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사랑으로 edify 서로 세워주는 교제를 나눠서 한 몸으로 더욱더욱 자라가야 돼요. 그 예배가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창조 자체는 일반 계시에 사실은 속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그 나타내는 창조주의심을 나타내는 책이라 그래요. 책. 일반 계시의 책, 책과 같다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창조도 되시는 신성과 권능과 지혜가 다 나타나 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반 계시에 나타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특별 계시에서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계시 말씀은 목적이 구원과 예수님에 관해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목적으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비추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죄에 빠진 인간들이 이 일반 계시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의 빛을 통해서 일반 계시도 올바로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알려주시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말씀드렸듯이 이 창조의 사건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사건을 통해 그것이 가리키는 새 창조 사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새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 그것으로 이루시는 영원한 천국으로의 새로운 창조,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을 올바로 아는 것은 그가 창조주가 되실 뿐 아니라 새 창조주, 구원주가 되심을 같이 알아야 그것이 올바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를 인정하면은요, 구원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창조주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시작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죽였기 때문에 모든 그들의 학문이나 삶의 원리나 이 뜻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그죠?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만들어낸 창조론이 뭐예요? 고작 만들어낸 이 세상의 시작이 뭐예요? 예? 갑자기 우연히 빅뱅이 꽝 일어나가지고 그게 과학적이래.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창조된 우연히 일어난 그 빅뱅으로 일어난 것들이 스스로 진화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그렇게 인정하니까 구원론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시작점에 있고 자기들이 진화되어서 자기들이 구원에 이르는 걸로 간다고요. 그게 창조론과 진화론이 알려주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구원론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나 이런 걸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조금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알 수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구원주 하나님을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자기들 스스로 진화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이 계셔야만 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과 창조의 시작점에 계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조주, 창조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여기 보면은 그 구문답이요.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창조는 하나님이 먼저 누가 나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리고도 얼마 동안? 엿새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out of nothing, 뭘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뭘로?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그것도 하나님이 안 지으신 게 있어요?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그리고 지으신 것이 다 선하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창조에 대한 교리가 완벽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주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사역을 하나님으로 알려주는데 특별히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주라고 보면 되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그걸 알려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성경 첫 구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의 근원이 설명이 안 돼요. 기껏 만들어내는 게 우연이고 꽝 터뜨렸더니 뭔가 생겨나고 아무리 꽉 터뜨려보면 뭐가 생겨나요. 그 뭐가 있으니까 그것도 생겨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삶의 존재의 근원이 그렇게 설명이 안 되면 뭐가 또 설명이 안 되냐면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도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삶의 목적과 의미 없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들의 근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의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서 헛되고 헛된 삶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삶의 참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관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 구원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공허 혼돈 어둠 속에 그 헛된 인생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느헤미야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이 땅만 아니라 지구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하늘의 하늘, 우주, 뭐 천국, 지옥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주라는 표현을 쓰죠. 주, 여호와 주. 근데 이제 신약으로 오면 그 주가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curious, 예수님에게 그 주라는 호칭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구약을 서로 연결해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이 또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창조주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에서도 봤고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먼저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the spirit of God, the spirit of the Lord. 뭐 성령님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삼위 하나님으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성령님으로 봐도 맞죠.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오순절날 성령님이 부으심을 받았을 때 교회가 이제 예수님 닮은 신부로 새롭게 창조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새 창조인데 누가 이루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이루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같이 연결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없이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온 우주 만물 지으시고 섭리하실 것을 작정하셨고 창조를 통해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 속하여 있듯 우리도 그분의 소유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존재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 이거 참 어렵죠. Out of nothing. 정말 공간이나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만 계신 것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하셨느냐? 말씀의 권능으로 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공간도 창조된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은 창조라는 단어가 해당이 안 돼요. 인간에게는 뭐 창조 뭐 있더라고요. 창조 뭐 얘기를 하도 창조를 많이 붙여가지고 뭐 근데 창조는 인간은 절대로 창조하지 못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발명을 하고 발견을 할 수는 있어도 그죠? 창조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서 마치 창조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이제 뭐 한다 뭐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지만 창조는 할 수 없어요. 사단은 절대로 창조의 권능은 없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생겨나서 어둠을 비춥니다. 시편 3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말씀. 예. 시편 148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명하심에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알려주는 바는 이 말씀조차도 로고스라는 말씀이 인격체시라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창조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창조의 권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입김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예수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어떤 태도가 어때야 될지를 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말씀과 교제를 나눠야 될까요? 안 나눠야 될까요? 나눠야 돼요. 우리가 잠언, 뭐 전도서 이런 데 가면 그 말씀이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와 친구를 삼고 끊임없이 지혜의 여인에게 나와서 그와 교제 나누고, 그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 교제 나누고 끊임없이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기독교인은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어로 하면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but by God's word. 발음이 안 좋아서 잘 못하겠어요. 보이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것들이 보여지는 어떤 뭘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이루셨다는 거. 믿음으로만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요. 로마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그 창조의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구원의 권능으로 연결하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사건이라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뭘 잘했더니 얻었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아니라 없는 데서,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심판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적으로 죽은 사망에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그것이 뭘 통해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래서 존재치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부활 사건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죽음을 이기고 스스로 사망으로 갈, 아 저기 생명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이 능력이 있어요? 죽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생명으로 가게 할 수 있냐고요? 말라 비틀어진 에스겔서의 그 빨라 뭐죠 뼈다귀들이 스스로 살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살아요? 자기들이 못 살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죽음, 죽음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서 뭘 산 것처럼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우리가 잘났다 그러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다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너보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덜 말라비틀어진 뼈다귀야. 이게 자랑할 거냐고요. 이게 자랑할 거예요? 네, 나는 너보다 그래 죽긴 죽었는데 냄새가 좀 덜 나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 그런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과 서로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살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님 왔을 때 그 창녀와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복 주세요. 이랬죠.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그 왜 뭐라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 그 안은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냥 겉으로 좀 이렇게 페인트 한번 발라놨다고 그냥 자기들 자랑하고 있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창조의 능력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기적 같은 걸 보세요. 기적은 창조의 권능이에요. 기적이 있는 것에서 만들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세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나안의 그 뭐예요? 그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세요. 포도라는 그게 없는데 만드신다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권능이 기적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도 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도 지옥 심판에서 천국 축복으로 이것이 가장 큰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은 자들이 살았어요. 말씀이 들려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직까지 씨름이 있죠. 옛사람과의 씨름이 있어서 내 안에 그 하나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시는데도 안을 들여다보면 어둠이 아직까지 너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비추시니까 그 빛으로 비추어지는 것마다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간다. 그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창조의 권능이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 어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그 깊이 숨겨져 있던 어둠까지. 그래서 그걸 빛으로 바꿔가시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그 어저께 그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창조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이건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쇠가 구부러지면 우린 자꾸 피죠. 그냥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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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폈다 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약해서 떨어져 나간다는 말씀을 어떤 분이 그 책에서 쓴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단련시키신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 부분이 계속 두들기고 해서 단련시켜서 서서히 펴가시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곱게 만들어 가신다. 그 의미가 그거 같아요. 이 어둠으로 가득 찬 곳에 빛을 비추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뿌리 깊은 어둠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어둠.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그런 어둠이 있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데 이게 다 나는 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 그게 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나오는 그 교만과 자만심과 여기서 나오는 거였구나. 오 그걸 깨닫기 시작하면은 어떤 의미 어떤 생각이 드냐?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는 어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어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비추세요. 그리고 바꿔가세요. 평생 그 싸움이 또 그리고 연단해서 자꾸 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더 이상은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마음속 뿌리 깊이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이야. 예수님에게서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나오는 빛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지금도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신 분 아니에요. 권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꼴로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창조의 권능으로 이뤄가고 계세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창조의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고 이 교회에도 그 창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안에도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어둠으로 빛을 감추려고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빛 되신 예수님이 그 어둠까지도 빛으로 바꿔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형상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끝까지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